1. 사무엘 첫 번째 히브리 선지자. 팔레스타인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적대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히브리 족장들은 자신들의 부족 조직들이 동맹하여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 관리적 권한의 이러한 집중화는 사무엘이 선생과 개혁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무엘은 멜기세덱의 진리들을 자기들의 경배 형태들의 일부분으로 계속 유지시켜왔던 살렘 선생들의 오래된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선생은 씩씩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그의 비범한 결단력과 함께 오직 그의 숭고한 헌신만이 그로 하여금 거의 전반적인 저항을 견디어내게 하였는데, 그 저항은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서 모세 시대의 최극 야훼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을 때 부딪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는 단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야훼에 대한 보다 높은 개념의 예배 봉사의 히브리인들 중에서 좀 더 지능적인 절반만을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보다 열등한 야훼 개념과 그 고장의 부족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거친 형식의 남자. 어느 날 자기 연관 동료들과 함께 가서 여러 개의 바알 신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가였다. 그가 이룩한 진보는 충동적인 순수한 단체에 의해서였고, 그는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어느 날 그는 바알의 사제를 조롱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포로가 된 한왕을 살해하였다. 그는 유일하신 하느님을 헌신적으로 믿었으며, 그 유일하신 하느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주님께서 지구의 기둥들을 세우셨고, 세상을 그 위에 두셨다. 그러나 신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 사무엘이 기여한 위대한 공헌은 야훼가 변함이 없다는 언제까지나 틀림없는 완전성과 신성에서의 동일한 체현이라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이 시대에는 야훼가 질투심이 있는 변덕스러운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던 것을 항상 후회하는 하느님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능력자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신성과의 거래에 있어서 안정감이 선포되었다. 사무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멜기세덱의 계약을 되풀이하여 말하였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 모든 진리와 안정성과 불변성의 근원이라고 선언하였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하느님을 항상 하나의 사람, 알지 못하는 기원을 갖는 고귀한 영인 하나의 초인간이라고 간주해왔었지만, 이제 그들은 한때 호렙의 영이던 그가 완전한 창조자인 변하지 아니하는 하느님으로 고향되었음을 듣게 되었다. 사무엘은 사람 마음의 변화하는 상태와 필사실존의 변천을 넘어 진화하는 하느님 개념이 높은 곳으로 상승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 아래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개념은 옛날의 부족 하느님들로부터 만능이신 변화가 없으신 창조자 그리고 모든 창조체의 감독자라는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 약속 이행에 대한 확실성을 새로이 전파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와 영속하는 계약을 맺으셨으며, 모든 것에게 명하시고 지키신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 전역에서는 최극 야훼를 경배하라는 부름이 울려 퍼졌다. 활기에 찬 이 선생은 항상 우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당신과 같으신 이가 없으며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주로 물질적인 번영의 의미에서 야훼의 은혜를 생각하였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먼지 속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구걸하는 자들을 높이 들어서 영주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그들로 영광의 왕권을 상속받게 하신다. 고 감히 선언하였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사무엘 자신의 목숨을 거의 바쳐야 할 정도였다. 모세 이후로는 초라하고 행운이 덜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약속이 선포된 적이 없었으며 가난한 자들 중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족 하느님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진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야훼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였다고 선포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히브리인들, 그의 선택을 받은 민족에게 주로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하더라도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개념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공정한 신을 나타내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느님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머리가 휘어진 늙은 그 영도자는 하느님에 대한 납득에 있어서 진보를 이룩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식의 하느님이시며 행위들은 그에 의해서 측정된다. 주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시고 자비로운 자들에게는 자비를 보이시며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도 역시 정직하게 대하실 것이다. 여기서 비록 자비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비로운 자들에게만 국한된다. 나중에는 그가 한 걸음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들이 역경에 처하였을 때 그는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훈계하였다. 주님의 자비가 크시니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손에 의뢰하자. 많이 구원하시든지 적게 구원하시든지 주님을 속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야훼의 성격에 대한 개념에서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사무엘의 후계자들의 사명활동 밑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야훼를 계약을 지키는 하느님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사무엘이 내딛은 걸음을 도저히 유지하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말년에 예언하게 되었던 하느님의 자비의 관념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야훼가 모든 하느님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느님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지속적인 표류가 있었다. 오 주님, 왕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서 우두머리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조는 신성한 힘이었다. 이 시기의 선지자들은 히브리 왕좌 위에 앉는 왕을 육성하도록 고안된 종교를 전파하였다. 오 주님, 위대함과 힘과 영광과 승리와 장엄함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 안에 힘과 권세가 있으며 당신은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강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그의 직계 후계자들이 살던 시절 동안의 하느님 개념이었다.